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네, 28장.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가 기록해야 할 사도행전 29장 이야기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28장의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새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아멘. 이 구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말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대하소설이나 장엄한 역사 영화를 볼 때 마지막은 그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거나 또한 그 주인공은 마지막은 완벽한 피날레로 마무리 지어는 게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거나 혹은 장렬하게 순교하는 영웅적인 마무리로 대화됨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열린 결말로 조금 허무하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바울이 이후에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황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체 역사적인 정보를 생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성경을 쓰는 붓을 이곳에서 강제로 멈추게 하심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하고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써내려간 사도행전의 무대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캠퍼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각자의 일장 일상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써내려가야 한다는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서슬퍼런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 28장에서 끝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과 사도행전 31장을 계속 써내려 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에 어떠한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어떠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가야 할까요? 이제 잠깐 후, 이제 먼 훗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손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사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기록해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 영은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는 존재하고 있고 구약성경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님이 역사의 장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바람소리와 같은 성령으로 그곳에 모였던 120문도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모였던 그들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교회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자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섯 군데를 어찌 보면 거쳤습니다. 이제 막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중학교 2학년 때에 황치교회라는 저기 남원 뱀사골 산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큰 사랑을 받아서, 그때 어린 마음에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요,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믿지 않는 우리 동네의 한 분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시내로 나아가서 다녔던 교회는 응광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막 배우면서 기도원에서 또한 산기도의 은혜를 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금 제가 인도받은 곳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구촌교회입니다. 2004년도였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모교회는요, 지구촌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격려와 또한 훌륭한 목사님, 전도사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더 나아가 오랜 대학부 사역 가운데요, 우리 목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제가 전도사였지만 배우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간간이 연락을 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첫 담임 목회 부임지로 포항 구룡포에 있는 낙원교회라는 곳으로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첫사랑과 같은 교회였죠. 너무 행복하게 횟수로 7년, 만 6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또다시 저를 보내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정읍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잔멸할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를 향해서 종호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요, 살아생전 예수님과 함께했던, 같이 했던, 그를 만났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함께 모인 목장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젊음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는 게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지구촌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해 국내 선교로, 해외 선교로 나아가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하게 하며 또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닐까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는요, 성령님이 붙잡고 또한 성령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지시키시며 성령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섬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쓴 열매가 되어지고 그는 낙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교회 이야기는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저는요 우리 청년 대학부 귀한 젊은이들이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우리 지구촌 교회를 나의 모교회로 여기고 이곳에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이곳에서 목자의 직분을 받고 이곳에서 안수집사님의 장로님의 직분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정말 은혜의 보고가 되는 우리 지구촌 교회로 여러분이 나의 모교회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서 교회에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탈진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성령님이 유지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깨끗해 하시며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일평생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냐? 지구촌 교회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 목장 교회 가운데에 마음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헌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의 큰 맥락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시며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는 먼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온 유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000명이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 가운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요, 온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에까지 그 복음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이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수하여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서 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13장부터 이어지는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또한 실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또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아직도 더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구촌 교회 같은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간중간 보이는 상가 교회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그 가운데 저는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섬기는 이 농어촌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촛대를 붙들고 계시고 그것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80대가 가장 많아요. 무려 19분이 80대입니다. 40명 중에서요. 90대가 6분이시고요. 젊은 권사님 70대가 5분 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내여가지고 이게 식사 주일 식사를 준비해 주셔요. 혹시 우리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게 되면요 주일 아침에 주보를 나눠주신 이모 권사님 연세가 86세입니다. 본인을 그렇게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교회에 대한 정말 사랑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서 때때로 도전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더 나아가 이번 여름 삼척으로 또한 강릉인가요? 동해죠, 동해. 동해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기 전에 막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교회 이야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써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 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은 성령으로 교회를 통한 이야기를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증인된 이야기를 우리는 써내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권능은요 병고치는 능력 어떤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비추어온 이 권능은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라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외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당연히 그분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던 제자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았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였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계속 말씀하는 건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증인이라면요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은요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말합니다. 그 당시 관리들과 장로들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에 베드로가 감히 독대하기 힘든 그런 존재였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그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우리의 주님 되신 왕 되심을 담대하게 증인으로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름 선교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이 28장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AD 60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떠나셨다면,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셨다면 이제 28장까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입니까? 이방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어림잡아 몇백만 명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처럼 지금 새 VIP 영접실에 와서 환영받고 막 축하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도 버림받고 핍박에 핍박이 거듭되어지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증인들이 나타났고 그 증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댕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마땅히 감당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을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붙어야 될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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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나 될 건지 한번 기록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 이야기는요, 내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으로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요,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사명에 붙잡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스데반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예, 일곱 집사님이 세워지는 가운데 스데반을 향한 소개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혜와 성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스데반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죽음의 놀라운 죽음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사명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자기에게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은 십자가였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방인 선교였죠. 어찌 보면 스데반에게 있어서 사명은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 사명이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나고 칭찬받고 다 알아주는 그런 일만이 어쩌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그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그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해외 선교지에서나 국내 선교지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증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입술을 불려 증거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명의 또 다른 말은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헌신과 맡김을 통한 사명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한 철학자는요 우리 인생을 촛불로 비유했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은 초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아시죠? 촛대 초? 촛불을 붙이면 촛농이 녹아지면서 점점 작아져요. 작아져요. 우리의 인생이 초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평수에서 사는 사람이나 작은 단판간에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의 인생은 타들어갑니다.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타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하면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어쩌면 신앙인의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수명은요 연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삶은 사명을 이룬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그는 죽어갔지만 마지막까지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죠. 베드로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당하던 날 그는요 그의 아내와 그 사형장에서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죽는 것도 그것은 괜찮지만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다니. 그 아내를 보고 베드로가 조금 위축함도 없고 그는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군병들 향해서 나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그런 깜냥이 안 된다. 오히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제발 못 박아달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순교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이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부른 찬송가 가운데 그 찬송가를 작사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그 구교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열심으로 목회를 하며 신방을 하고 돌아온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불탄 자리를 들춰보니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이 꼭 껴안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양들을 돌보고 목회한 나의 상급입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잠깐의 그런 허망함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이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훗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찬송과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칭송은 많이 받지만 세속적인 마음이 가득한 기록들을 남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야기,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증인된 삶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함으로 다시 한번 사명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